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주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21장. 그 뒤에 예수께서 디비레아 호수 옆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 일은 이렇게 일어났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밖에 두 제자가 함께 모여 있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려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네 라고 말하고 나가서 곧 배에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튿날 날이 밝아올 즈음에 예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러면 물고기가 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대로 하였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배로 끌어올릴 수 없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저분이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일을 하려고 벗었던 겉옷을 얼른 걸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고 뒤를 따랐다. 그들은 물에서 백자쯤 되는 가까운 곳에 들어가 있었다.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 뭍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불 위에는 물고기가 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빵도 조금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뭍으로 끌어올렸다. 그물에는 큰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었다. 모두 153마리였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들어있는데도 그물은 터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제자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주께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예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주께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니 마음이 아팠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면 다른 사람이 너를 묶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넌지시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돌아서서 예수께 사랑하신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제자는 마지막 저녁 식사 때에 예수께 피스듬히 등을 기대고 앉아 주님, 누가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까? 하고 여쭈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뒤에서 따라오는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믿는 이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다만 내가 살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따름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이 밖에도 많은 일을 하셨다. 이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둘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열왕기하 제7장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부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오.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오. 그 무렵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에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헷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이들 나병 환자들이 적진의 끝까지 갔다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뒤에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두고는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도 역시 숨겨두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벌어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생각한 것 같소.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다섯 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 두 필이 끄는 병거를 끌어내니 왕은 그들을 시리아 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시리아 군들을 뒤따라 요단강까지 가보았지만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 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는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에 거래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 그 시종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오.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지 로마서 강좌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믿음에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욕망만을 채우려 합니다. 그들은 매끄러운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나는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한 일에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짓눌러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또한 나와 같은 유대 사람인 두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대신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나와온 교회에 자기 집을 내주어 쓰게 하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고린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숨겨져 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 알리셨습니다. 이제는 그 비밀이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글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그들도 믿고 순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시고 지혜로우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책은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라는 귀중한 구원의 역사를 논증하는 책으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예언의 편지이자 죄와 죽음에 당면한 인류를 그 절망에서 불러내시는 예수도의 복음을 통해 사망을 치료하시는 은혜의 묘약이라고 소개해도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죄인이 구원 얻는 놀라운 방법을 마무리하면서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한 경계와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전한 후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인 이 계시의 오묘함을 감탄하는 고백으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교훈을 거스르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경계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17절인데 이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 사랑의 울타리인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대해서 대단히 단호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은 당연히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조성하여 교회에 덫이 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을 보초병처럼 경계하고 멀리하고 피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8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두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위해서 저들은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됩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이란 듣기에 좋은 유창한 연설입니다. 말을 못하면 사람들은 미혹되지 않을 것인데 듣기에 아름다운 말재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이나 진리에 관심이 없고 비록 허탄한 이야기일지라도 자기 귀에 즐거운 것들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예언이다 보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당부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5절이죠.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단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인생을 진리로 돌이킬 수 있다면 사실에 있어서 증거의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듣는 동일한 웃음거리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육신이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 먹는 영혼의 만찬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취하지 못한다면 한 주간을 굶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짓에 대한 엄중한 경계를 하면서도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칭찬에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19절입니다. 로마로부터 들리는 좋은 소식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들림을 기뻐하고 있고 이렇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는 격려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견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0절인데 이것은 이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장된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하면 사단이 득세하고 평강을 잃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의 문안입니다. 이제까지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안부를 물은 바울은 이제 자신과 함께 같은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주저치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이들의 신앙 속에 귀중한 역할을 소개하는 것 역시 바울의 겸손과 격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한 확신과 감사를 늘 고백하고 나누는 사람들은 단순한 도구라는 범위를 넘어서 진리에 기여한다는 확신과 감사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는 겸손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부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3절인데 여기 거론되는 이름들이 다른 서신들의 역시 언급되는 같은 인물들인 줄은 확인할 수 없지만 가이오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따르면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신의 집을 교회에 모이는 처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와 바울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 귀중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의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던 노예 출신들이 믿음 안에서 그 지위가 회복되는 일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높은 지위의 관료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자신들의 세상적 지위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더 귀중히 생각하여 기꺼이 낮은 자리에 함께 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이 문안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앞에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19절 하반절에 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땅에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빈부귀천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도 삐걱거림이 없이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그곳이 바로 예수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25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계시의 비밀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역시 복음의 신비와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 거룩한 편지를 닫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25절인데 바울은 복음을 늘 자신과 함께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 고백은 자신이 곧 복음을 위하여 있는 자요. 복음은 자신의 것이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내 복음 또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는 그것은 즉 십자가를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는 것과 일반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없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25절 하반절에서 26절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는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시대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오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감격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단순히 나를 위하여 나타난 데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25절이죠. 예수들 전파함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영세전부터 감춰 두셨던 것을 이제 나타내셨고 그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확인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25절 하반절 27절 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복음에는 확실히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이 복음의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쓴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사이입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보고 분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이런 불같은 성격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안하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두 형제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두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이 구절은 요한 1서 3장 20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즉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자녀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자녀를 포용합니다.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도 이런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여리고 성의 라합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 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 룻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Someone's crying, Lord, Kumbaya. Someone's crying, Lord, Kumbaya. Someone's crying, Lord, kumbaya. Someone's laughing, Lord, kumbaya. Someone's laughing, Lord, kumbaya. Someone's laughing, Lord, kumbaya. Someone singing, Lord, kumbaya. Someone singing, Lord, kumbaya. Someone singing, Lord, kumbaya. Someone's praying, Lord, kumbaya. Someone's praying, Lord, kumbaya. Someone's praying, Lord, kumbaya. Kumbaya, my Lord, kumbaya. Kumbaya, my Lord, kumbaya. Kumbaya, my Lord, kumbaya.
Come by here, Lord.
저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이 심히 부끄럽게 여겨질 때에도 아버지를 찾아 모든 일을 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크신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절실히 느끼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즘은 어디를 가든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을 너무 많이 접합니다. 생계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없도록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폭력과 불공정이 만연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저희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청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저희를 대적하는 사람도 용서하며 살고자 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악한 자의 미혹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백성을 더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와 희생과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생각하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